이사야 66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면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 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에 영광을 넘치는 신의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종국의 교회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이 상황에 갇혀 지내지만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믿고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울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귀한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이 시한 성료로 저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예루살렘 혹은 시온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구약의 핵심 사상인과 동시에 이사야서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로 말미암은 예루살렘의 심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온 열방이 여호와를 경배하게 될 마지막 교회의 모습을 지향하면서 이사야서를 소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사야 첫 장인 1장과 마지막 장인 66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심판 메시지를 이사야서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루살렘이 시온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65장 66장에서 확인한 바대로 예루살렘의 선택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말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마지막 절정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도성인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예루살렘은 서울처럼 단지 한 나라의 수도요 중심 도성 정도가 아닙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의 멸망은 단지 한 나라의 멸망이 아니고 시온과 예루살렘의 회복은 단지 한 수도의 회복이 아님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파괴되고 말았지만 65장 66장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될 이 종말의 시대에는 결국은 시온과 예루살렘이 영광스럽게 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의 마지막 종결의 모습입니다. 신자는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서 항상 그 사실을 의식하고 교회 안에서 신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사실을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6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낼 수 없다. 인간이 만든 어떤 초소도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실제로는 다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악에 대한 참된 깨달음과 참된 회개 없는 의식적인 제사는 무의미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 위선과 외식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원수로 규정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뜻을 언급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앞에 있는 내용과는 달리 하나님의 교회가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복을 통해서 그들과는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시온 곧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시온을 어머니에 비유하는 것은 성경에서 생소한 일이 아닙니다. 시편 87편 5절부터 7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즉 시온에게 있다라고 노래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민족의 근원이 시온에게 있다. 교회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고 말씀했고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해서 칼빈 등 개혁자들은 항상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어머니 교회, 교회는 곧 어머니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시온으로 불리기도 하고 예루살렘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13절에도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는다. 교회를 통해서 어머니인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아기가 어머니의 젖가슴으로부터 안겨있고 흠뻑 젖을 빨아먹는 것처럼 하나님 그분을 깊고 풍성한 위로를 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신자 즉 교회는 바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즉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부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시온 곧 예루살렘의 모습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이사야 26장 18절에 잉태하여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나는 것 같아서 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 7절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7장 3절에는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그러면서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장 18절부터 20절에는 하나님의 교회인 예루살렘이 헐벗고 황무하고 살육을 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별히 54장 1절에서는 예루살렘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고 상고를 겪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교회 모습이 처음에는 얼마나 열악한지, 얼마나 부정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임입니다. 레아와 라헬의 경우를 통해서 본 바대로 나중에는 자신의 여정들까지 동원해서 남편으로부터 아이를 낳으려 했던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고대에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여인에게 가장 큰 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시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죄, 그 다음에 투기, 음행 이런 것들과 함께 자녀를 낳지 못하고 특별히 남자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칠거지약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인 시온, 곧 예루살렘이 이런 상태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반전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의술이 발달해서 임산부들이 무통분만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은 필수적입니다. 특별히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임산부의 생명까지 해할 정도였고 라헬은 노중에 난산을 해서 결국 베냐민을 낳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진통과 고통 없이 해산하여 남아를 낳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던 것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번성한지 바로가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여인들이 해산할 때 가가지고 이스라엘 여인이 남자를 낳으면 죽이고 여자만 살려두라고 말했죠.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책언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려두었느냐. 책언하자 히브리 산파가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 사람과 같지 아니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자녀를 해산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났지만 살려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 66장 7절 말씀은 비유와 상징이긴 하지만 시온이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고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아이기를 낳았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해산의 고통이 없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회복된 새 예루살렘에서는 타락의 흔적과 결과를 찾으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을 말씀하는 비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본래 하나님의 교회인 시온에 끔찍한 고통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 이하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라고 예루살렘에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심한 말로 질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께서 심판 메시지를 전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정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장 25절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할 것이요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릴 것이라고 말씀했고, 마침내 1장 27절에서는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취된 모습이 이사야 65장 66장인 거죠. 이것이 얼마나 획기적인 일이 될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어지는 구절에 네 가지 수사적 질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질문이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는 이런 깊은 회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무력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바꾸시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이런 질문을 통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 어디에서 알 수 있죠?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죠. 근데 불임의 상태에서 항상 질문이 나오는데 사라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이고 어떻게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꿔 놓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 의도, 그분의 목적,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그랬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부흥기를 이루었다가 결국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셀레쿠스 제국이 해체되고 하스모니안 왕조가 들어서면서 교회는 어려워졌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신약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오늘 본문의 완벽한 성취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완벽한 성취를 향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대로 중세 암흑기를 거쳐서 종교개혁이 단행된 것을 알게 되고 또 시대마다 아주 교회가 비참한 상태, 매우 부정적인 상태에 처해 있다가 하나님께서 영적 각성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 뭐 영국, 스코틀랜드 등등 그런 곳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가 회복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마지막은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 현실만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항상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마지막 종국의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시고 마무리 짓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자신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중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생명을 낳아놓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불임 상태에 있었던 시온,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교회를 통한 새 생명의 시작이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열방들에게 전파되므로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의 기초에서 선지자 예사야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이 단락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삶의 절정이 뭔가? 우리의 삶의 클라이막스가 뭔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위로를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죠? 위로는 왜 필요합니까?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애통할 일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가 주어지기 전에는 그들은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이스라엘이 애통할 수밖에 없었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방 나라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셨죠. 이 사실이 이사야 5장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울타리 막을 걷어내시고 야생 짐승이 침입해서 다 짓밟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이런 애통이 예레미야 애가서로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통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없는 무능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59장 9절부터 15절에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구원을 바라나 내게서 멀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슬퍼하고 애통한다면 이런 이유 때문에 애통해야 돼요. 남들이 가진 것, 못 가진 것 때문에 다 가지고 있는데 왜 교회는 못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그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가십거리가 되고 씹히고 박해를 당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로서 그 일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 안에는 불신앙과 무관심 그리고 부도덕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목도하면서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교회 안에는 참신자가 항상 있는데 참신자는 교회를 수수방관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연약함과 고통을 자신의 연약함과 고통인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가 그걸 잘 보여주는 거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최측근이에요. 독살이 잦았던 고대 시대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가장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만 맡을 수 있는 높은 고위 관직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냐로부터, 조카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난 다음에 혀를 끌끌 차면서 참 안 됐네. 이 정도 반응하고 자기 일하면 돼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는 사람들은 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1차 때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였고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발에 의해서 짓밟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애통했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는 사람은 이처럼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픔에 함께 동참합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매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누가 들어가는가, 새하늘과 새 땅에 누가 들어가는가,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때로 가시적 교회, 우리 현성교회 같은 유형적 교회, 가시적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씹히고 이런저런 연약함과 결점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때로 교회 안에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때 저래 가지고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저래 가지고 목사라고 할 수 있는가? 저래 가지고 직분자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비난과 정죄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사는 사람들은 비난하기보다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탄식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모습은 매우 부정적이지만 장차 도래할 그 복들과 완전함을 바라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대로 상태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바꾸어 가실 것인지, 하나님께 교회를 어떤 상태로 변화시킬 것인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 것인지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개혁교회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성약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예로 듭니다. 성약교회 초대 목회자가 김홍전 목사님이라는 분이죠. 성약출판사에서 책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책을 보면서 야, 우리 옛날 선배 중에 이런 분이 있었구나.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1960년대에 이런 설교를 했단 말인가? 깜짝 놀랄 정도예요. 얼마나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자주 어떤 단어를 즐겨 사용했는가 하면 교회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나아자를 써서 교회아. 신자는 교회아. 교회가 곧 자기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십시오. 교회가 곧 자기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이런 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교회가 좀 상태가 괜찮으면 교회와 자신을 묶어요. 교회가 좀 어려우면 자신과 교회를 떨어뜨려 놓으면서 마치 그 교회가 자신이 아니고 자신의 책망과 꾸지람과 나무람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슬슬 불만이 터져 나오고 이러면 되니 안 되니 하는 말들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뭐 교회가 잘못할 때도 그냥 봐주고 넘어가라 그런 뜻을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말을 해야 되죠. 그러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는 어때야 된다는 것입니까? 교회가 곧 나다. 교회의 연약함을 곧 자신의 아픔과 연약함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도 해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애통 대신에 기쁨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60장 20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기 때문에 따로 태양이 필요 없습니다. 해가 따로 필요 없어요. 이 외에도 61장 2절부터 3절, 65장 18절부터 19절에도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65장 18절, 19절에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송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교회 여러분, 교회의 미래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에게 달려있다면 즐거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상교회의 미래가 저에게 달려있다면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는 언약의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단임 목회자나 어떤 유력한 교회 한 인물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그분이 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언급하면서 기뻐해야 될 이유를 1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젖을 빠는 것 같이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적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로 6.25 때 처참한 사진 같은 거 본 적 있죠. 엄마는 죽었어요. 그런데 가슴이 풀어에 젖어 있고 아이는 엄마 젖을 빠는 그런 사진 본 적 있죠. 또 못 먹어가지고 젖이 그냥 쪼그라 붙었는데 그 빈 젖을 아이가 빨다가 우는 이런 일들 불과 수십 년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 먹을 게 없으니까 살 뜨물 같은 거 그냥 먹고 이렇게 지냈다고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온은 많은 자녀들을 충분히 양육시킬 젖이 있는 어머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머니에 비유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하다면 아이에 비유되는 신자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아이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머님의 품에 안겨야 되고 어머님의 품에 안겨서 어머니의 젖을 빨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젖을 빠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를 받아 누리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공예배를 강조하고 성도의 교제와 구역 모임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공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고 설교 제대로 듣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해요. 가능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나와 앉아는 있으니까. 그러나 항상 어떻게 되죠? 말씀에서는 항상 빗나가 있는 거예요. 주된 목적은 만나서 누구하고 막 수다 떨고 죄송합니다. 그런 분이 없겠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만나가지고 식사하고 뭐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외로운 시대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할 수 있으니까 그냥 교회에 머물러 있는 거지 사실은 말씀에 젖을 먹고 살지는 않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갓난하고 순전한 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젖을 사모하라고 말했잖아. 성경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교회 품에 안겨라. 교회 젖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해야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성도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서가는 일에 중직자들 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섬기십시오. 저는 그냥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일 해놓으면 제가 그냥 숟가락 얹겠습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풍족한 젖을 낼 수 있는 어머니가 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해 있는 신자도 영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4절에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붙음이요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이게 교회가 비참한 모습이죠. 입 천장에 혀가 그냥 달라붙어버렸어요. 그러나 선자는 더 이상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치 갓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젖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몸살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아이가 젖을 먹는데 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이게 그냥 입가로 흘러 넘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신자들을 먹이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131편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대나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11절 마지막에 바로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 말씀과 시편 131편 말씀과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예루살렘에 평강을 강같이 영광을 시내같이 주십니다. 시편 2장 이사야 2장 2절에 미래 예루살렘에 열방이 시온으로 물밀듯이 몰려오게 될 것을 언급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강같이 흐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선지자가 여기 보니까 영광을 문나라의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문나라의 영광. 아니 왜 같은 값이면 예루살렘이나 시온의 영광이라고 언급하지 왜 문나라 즉 열방의 영광이라고 왜 언급했는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본래 교회 곧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비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보다 세상 영광에 매료당함으로 본래 지냈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비참한 인생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 신부인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여서 결국은 이 열방의 영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약교회 모습이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모습입니다. 모든 나라, 민족, 열방, 각 족속, 각 방언을 쓰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바로 그 모습, 이게 바로 열방의 영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1장 6절 하반절에 이 비슷한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방의 재물을 먹고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을 얻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열방이 종교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배적인 문화가 될 것이다. 이 세상 문화가 교회 문화로 대체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지금은 인생을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그 다음에 부귀와 권세를 찾고 구하죠. 그런데 교회가 회복되면 세상 열방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그분으로 부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시온이 예루살렘이 온 열방이 모이는 우주적 처소, 보편적 교회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사야 2장 2절부터 5절 그리고 4장 2절부터 6절에 잘 나타나고 있지요. 이사야 2장 2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4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더더욱 구체화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고 더더욱 구체화된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신자가 누리는 기쁨과 위로와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사랑이 가득한 엄마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옆에 두고 쓰다듬고 무릎에 앉혀놓고 어루만지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3절이 그거죠. 그러다가 이 아이가 자라나서 우리말로 자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래 사람이에요. 사람. 이 단어가.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서 성숙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자녀도 어머니의 위로는 항상 필요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했는데 그 위로라는 단어가 본문에 세 번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범죄한 인생들, 죄 많은 인생들, 상처받은 영혼들,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교회가 전한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참된 위로를 받게 될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징계만 하지 않고 위로하신다라고 할 때 이 위로를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산상보훈을 보시면 알죠. 누가 위로를 받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아요.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은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범한 죄의 무게감을 느끼는 사람,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자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시몬과 안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면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곧 하나님의 교회요 신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14절에서 너희가 이를 보고, 이를 본다라는 이 말,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관하여는 너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하죠. 얼마나 생생한 일이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그리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과 뼈, 비유적인 표현이죠. 정신적인 측면과 육체적인 측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둘을 언급함으로 한 사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뻐서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 이룬 일인가? 마지막에 여호와의 손이 나타날 것이라 그랬죠. 제가 한 분이 호두깎이 인형 발레극 있죠. 그것 그 티켓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전 처음으로 발레라는 게 뭔지를 제가 작년 말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무대에 다 발레극이 끝이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예, 커튼콜 하면서 주인공들이 나와가지고 막 신나게 춤을 추면서 인사하고 들어가고 하면서 그냥 계속 박수가 나옵니다. 막. 그죠? 나중에는 지휘자도 나타나고 또 주인공도 나타나고,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나타난다 그래요?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이 증명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온과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교회를 기뻐하고 즐겁게 할 것이지만 자기 원수에 대해서는 매섭게 진노할 것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지금은 여호와의 종들과 여호와의 원수들 간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한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원수가 있습니다. 가라지를 누가 뿌렸죠? 원수가 더 뿌리고 갔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사탄이 배우가 되어 배우 조정을 받으면서 교회 안에 교인으로 있지만 교회가 사실은 교인이 아닌 원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은 불신자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이스라엘 교회로 다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신자는 이름에서 어떤 사람인가? 신자는 다름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죠. 여호와의 원수가 돼서는 안 되죠.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루살렘을 사는 사람이 될지언정 마지막 날 하나님의 원수로 편입되어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를 받는 자리에 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인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예배하는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자존심 상하면 못 견뎌하는 거예요. 자신이 무시당하고 내가 한 일이 폄하되는 것, 이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자신이 높임을 받고 각광을 받고 박수를 받으면 열심히 교회를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했던 어떤 일에 대해서나 또 자신의 어떤 인격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걸 못 견뎌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철저한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 그분에 순종하고 그분으로부터만 위로받고 그분 안에서 만족을 얻고 세상이 주는 위로는 거절하고 하나님 그분 안에서만 참된 위로를 받으면서 험악한 세월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고 새 예루살렘과 시온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선고하고 주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배고파하며 무엇에 대한 갈증을 갖고 있는지요. 더 많은 돈을 갖지 못하고 더 많은 물질을 갖지 못하고 남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지 못한 것 때문에 혹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남과 같은 위치에 있지 못하는 그 사실 때문에 항상 자기 스스로의 연민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언정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여기며 사랑하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받고 예루살렘을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오늘의 교회 모습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아름답게 하실 것인지를 항상 기대하면서 교회아 교회가 곧 자신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함께 교회가 갖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담당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호와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행하는 성찬 가운데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